자, 죽음은 우리 가까이 늘 있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나는 잔다고 누웠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잠을 자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은 일종의 죽음 연습이다. 죽음 연습이다. 눈을 감고 깨어나면 잠이고 안 깨어나면 긴 잠은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연습한다. 또 성경에서도 죽는 것은 자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은 죽음으로 표현한 것은 죽음은 단절일 수도 있죠. 분리일 수도 있지만 연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음새라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땅과 하늘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연결짓는 고리가 육체적 죽음이 됩니다. 자,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한 주제죠.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의 이 소식이 인류에게 미쳐진 것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암이 치료되는 약이 아직은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젠가 암이 완치되는 어떤 약이 만들어지겠죠. 그건 어마어마한 소식일 겁니다. 인류에게.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기술이 발달된다면 얼마나 굿뉴스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육체적인 질병에 낫는 암이 나아도 또 죽잖아요, 인간은. 또 죽는 거거든요. 진정한 복음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큰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 이전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닫은 이 세상에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굿뉴스이고 또 신약의 교회를 출발하게 한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나 측근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르던 분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십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모인 곳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 120명의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 말투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치는 이렇게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이 부활이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부활의 복음은 뺏길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 그리고 핵심적인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리고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식거리로 삼다가 끝나버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주제면 그냥 뭐 얘기하다가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은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고 그냥 한번 흥미를 가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죽음의 힘이 작동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위세에 눌려 살아가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그 죽음은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강제적으로 상실하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들고 이 죽음보다 더 큰 폭력은 없는 거죠. 죽음은 가장 잔인한 것이고 이 죽음의 힘이 득세를 하는 곳에는 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관념적인 때로는 교리적인 어떤 사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그냥 조직체나 단체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고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신앙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에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까지만 해도 그처럼 비겁하게 굴었던 심지어 자신이 죽을까 봐 그 스승을 배반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에게 생포되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 두려워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비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예수는 과거의 역사로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역사 속에 그냥 묻혀져버린 그런 과거의 예수가 아니고 이 부활 예수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가 바로 부활 예수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 예수는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고 생명의 힘이 지배하고 좌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는 더 이상 죽음의 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죽음의 힘이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는 부활을 노래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 매주일 뭘 노래하느냐?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초대 첫 번째 그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또 우리는 이 주일마다 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움츠려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였어요. 부활의 신앙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 있고 부활의 예수가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린도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죽으면 다시 죽으면 뭐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토대 위에 공동체는 세워지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생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예요. 뭘 나누냐?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먹을 걸 나눈다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명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 공동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나눠준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유무상통은 단순한 물질의 통용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재물을 나눈다는 그 말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게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다. 재물을 나눈다는 거, 생명을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뭐 다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 공유죠.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죽을 위치에 있으면 나누어주는 거.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펼쳐지는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대개는 저쪽이 죽어가도, 아무리 죽어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 어떤 때는 쌓여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거.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움켜지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 불안함이 있는데 그 불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결핍 증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충만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리 가져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끌어모으고 축적하고 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잖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또 빼앗아. 그러니까 곳곳에 살육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치열한 생명 각축전이죠. 그러니까 돈의 게임이 아니고 생명 각축전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스스로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투가 벌어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밀고 오니까 끊임없이 축적을 하고 나누어지지 못하는 삶을 그러니까 세상은 더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이 독특한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냥 교리로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조금 구제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이게 부활의 실제 모습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공동체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부활 공동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 곧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끝이 있다. 여러분, 현재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기적이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탐욕적인 삶이 불가피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정치가들이 계속 공약을 하는 게 뭘까요? 나를 뽑아주면 잘 먹여주겠다 얘기잖아요. 경제 걱정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는 구호로 고쳐요. 그리고 세상의 정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당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공약을 하지만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는 달라요.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목표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이 땅은 언제나 모순과 갈등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뭘까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 속에는 없어요. 아무리 나누어져도 나누어질 수 없어요. 종말론에 기초한 성령 공동체가 아니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그것은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곧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 시각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승부를 다 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동시에 인류의 끝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러면 말세가 끝이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끝 하면 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해도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털, 이 마지막 나라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그 나라의 백성과 닮은 자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모두가 동일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 신약의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것이 부활의 공동체였고 그게 신약의 교회였고 나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의 것을 해체해내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새로운 구조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지고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공동체라는 개념.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더라도요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주는 관점만 기도를 생각하면 그건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는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내 기도만 응답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거든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내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전체.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비밀 결사대처럼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의 복음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거는 공적인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교통도 불편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본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본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속 건물에 있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기회에 내가 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힐 때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래에 따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냥 나만을 위해 살다가 자연사해버리는 그런 삶은 낭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냥 내 몸만 돌보다가 그냥 소멸해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 없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부활의 공동체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꽉참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부활의 소식은 빠르게 전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모함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증거되었어요. 오늘 33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 교들은 입만 열면 그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전부. 왜? 그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복음보다 더 정실한 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게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오늘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여러분 그 외에 어떤 복음이 더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해를 했어요. 때로는 뭐 도적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그것을 뭐 제자들이 뭐 환영을 받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다양하게 예수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그들이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서 있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귀중한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암 치유하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염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분들은 모두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다시 우리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응고되어 있을 수 없이 그걸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할은 뚜렷해지죠. 부활을 알려야 할 유일한 공동체,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이 오면서 온 땅에 생명이 발산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요즘 우리 마당에도 우리 조경팀들이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생명이 충만한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벚꽃이 만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느낍니까? 거기서 생명력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뿜어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이 그냥 이렇게 움츠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만 꽃샘 바람이 불고 별일 다 이러고 미세먼지가 날라와도 꽃은 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실한 생명,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음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조차도 소멸해가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보는 생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마귀는 살인의 영이잖아요. 죽임의 영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온통,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소멸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소멸의 힘 무서운 겁니다. 이 소멸의 힘이 지휘봉을 쥐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요즘 보니까 건강식품도 밥 먹듯이 한 술을 먹고, 이거 먹으면 마치 영생 불러하는 것처럼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나이보다 한 10살, 20살 더 어려 보이고, 그 절대 동안, 여러분 절대 동안도 다 돌아가셔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해요. 폭력의 영이 가득하고 자살의 영이 가득하고 살인의 영이 가득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요, 그 용감한 사람이 아니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인대요.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면 죽음의 영에 시달립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발목에 막 그어가지고 그냥 상처투성이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긁어서 그냥 붕대를 메고 상담자를 부모의 손에 끌려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나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자살률, 청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지금? 노년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죽음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마귀가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 죽음을 부추기는 영이에요. 죽이는 일의 전문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예요? 우울증이 그냥 자살이에요. 어느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환영에 시달리는 거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죽고 끝이면 끝이죠. 그거라면 뭐 죽음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인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이 나와있죠. 시간에 살 줄을 뱃속에서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다른 세상이 나올 줄로 그 아이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그 뱃속이, 그 10개월이 영원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니까 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 죽음이 끝이면 끝이죠.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뭘 부활을 노래해요? 부활을 왜 노래해요? 노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면 끝인 거지.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터니티.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을 거스르는 힘. 부활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을 죽이는 힘이 나타난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죽음에 이긴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천하 영웅 호글도. 근데 부활은 죽음을 죽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게 비겁하게 굴고 죽을까봐 두려웠던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주님처럼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불에 타 죽어. 순교를 당하라. 뭐 때문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이렇게 세상의 꽃들이 만연한 것 같이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나오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부활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살겠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 있어요. 왜? 죽음의 지배가 그렇게 힘이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만 했어요. 세상은 죽음의 잿빛 도시 같아요.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세상에 죽음의 영이 떠돌고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에블레가 나방이 어떻게 에블레가 어떻게 나방이 되고 하늘을 나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닥을 길던 그 에블레가. 우리는 소멸이 아니요, 썩는 게 아니요,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것. 미래의 소망이 뚜렷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허락해 주시는 것. 저주의 상징인 죽음까지도 가장 복된 것으로 바꿔놓은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의 신앙의 중심이요 모든 신앙의 중심, 활동의 중심, 모든 삶의 에너지가 거기에서 다 흘러나오고 부활의 증인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요? 나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이제 시작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충만한 생명을 우리가 밀어낼 수도 없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고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는 기쁜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절기가 여러 개 있지만요. 이 부활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킨 거고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가능하게 만든 게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교회는 허구에 서 있는 거고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는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 클럽이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제는 영원입니다. 영원. 헨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할렐루야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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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활을 만끽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축제 중에 축제예요. 이 죽음과 같이 음산한 역사를 만들어낸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는 인류의 판도를 바꾸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에서 장송곡을 부르지 않아요. 장송곡 부르지 않아요. 애곡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여러분 세상에 장례식 가면 좀 더 곡을 해요. 요즘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이 전부 다 너무 그냥 상업적으로 처리되어 버리니까. 옛날에는 곡을 해서 곡. 애곡, 애곡. 3년상을 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송곡을 부르지 않아요. 상복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김활란 박사님은 그랬잖아요. 이대 총장을 했던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죠. 내 장례식에는 연미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연미복, 파티복, 파티복. 연미복을 입고. 내 장례식. 난 천국 가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가니까. 뭘 우냐는 거예요. 뭐 까만 옷을 입고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좀 그랬으면 좋겠어. 화려한 옷. 봄 나들이 하는 것처럼. 축하하고 축하. 천국 환송식을 하는 거. 장례식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 천국에 가시는 거. 물론 인간적 이별의 아픔은 있죠. 이별의 잠시 안타까움은 있지만 고생하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탄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연미복을 입고 내 예배에는 할렐루야를 불러달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를 이 옷을 입고 있어. 그러나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잠자는 자들과 함께 다 함께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는 이 부활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엄습하는 끝없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영의 지혜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증거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의 예수 부활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파탄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죽음에 엄습한 그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불뚝 일어서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